하나님 말씀 시편 121편 시편 121편 제가 지금 성경은 구약 성경 897페이지 시편 121편입니다. 121편 우리 1절부터 앞서서 살폈던 내용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쭉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뭐 추석 연휴가 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뭐 지체들이 좀 이동했을지 몰라도 뭐 각각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참여하는 줄 압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왔던 이 시편 121편의 내용을 연결해서 살피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말씀은 7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7절에 이르기까지 각 절을 우리가 한 절씩 이렇게 쭉 한 절을 한 번씩 살폈는데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조금 전에도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순례길을 가는 우리들, 그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이죠. 그런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우리는 이 인생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런 조건에서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죠. 뭘 어떤 조건에 처할지도 모르겠고 또 미래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조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바라며 구하는 이 시인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바라고 구하는 자에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도움이 되셔서 가는 길에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나를 지키시는 분으로 항상 깨어 계셔서 실제로 나를 지키신다는 것. 특히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지키시는 것 속에서 우리 개인들을 지키신다는 것. 그렇게 나를 지키시는 분으로서 여호와께서 우리들 각각의 오른쪽에 그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는 것.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상하게 하는 조건에서 우리들이 상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앞서서 말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들의 존재와 삶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인생 여정 속에 있는 여정 속에서 갖게 되는 특별한 내용입니다. 바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를 지키시는 분으로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어떤 행위를 행사를 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너무 큰 사실을 이 시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내용에 앞서서 말한 내용에 연결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피려고 하는 7절에서 이제 7절과 8절은 앞서 말한 내용의 어떤 요약이고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읽어서 보았다시피 뭐 그 요약과 결론으로 말한 이 7절 그리고 이제 뒤에서 말한 이 8절에서도 앞에서부터 쭉 강조해왔던 한 말을 여기서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이나 7절과 8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그리고 내 영혼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하고 이어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신다 이렇게 지키신다는 말을 세 번이나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양하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했는데 이제 본문 7절에서 너를 지키시고 내 영혼을 지키신다. 모든 환난에서 보호함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앞선 내용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너무 풍성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결론적으로 그 사실을 다시 좀 더 풍성하게 종합적인 내용을 담아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영혼을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곧 보호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인이 앞선 내용에 종합해서 강조하는, 여기 7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그런 중에 특별히 이제 이 7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주목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뒤어서 또 나의 영혼을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조를 우리가 주목해 보세요. 나의 무엇이 아니라 나를 지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례길을 가는 우리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도 이것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 이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이이시다고 말을 했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지키시는 분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나를 지키시는 이라고 또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키신다는 말을 굉장히 나를 지키신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또 앞에서 말을 하면서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것이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강조를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영혼을 지키신다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들은 나의 무엇을, 나의 환경을, 나의 조건을 지켜주시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어떤 다급한 상황과 문제와 조건에서는 더욱 뭐 나를 지키고 보고 그런 거 다 모르겠다. 우선 네 상황에서 상황을 이렇게 어떻게 해주는 것, 그런 차원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보다 나를, 나의 영혼을 지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하는 삶의 조건이나 환경, 인생 여정 속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은 모두 나를, 나의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바로 나의 영혼,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데 초점을 두고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이것을 알고 발견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가운데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은, 혹시 나는 뭐 그런 거 잘 모르겠다, 그죠? 지금 나의 힘든 조건이나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것으로 족하겠다라고 말하십니까? 그것은 마치 나라는 존재, 내 생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힘든 것만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화재가 났을 때 갑작스럽게 어떤 홍수가 나고 사람이 휩쓸려가야 될 그런 조건에서, 또 그 밖에 다른 재난이 닥쳤을 때, 또 죽음의 위기와 위험에 처했을 때 나 자신, 나의 생명보다 내 집, 내 집안에 있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나요?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보다 나를 나보다 그 집 안에 있는 무엇을 더 지켜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나를 지키는 것이 없으면 다른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 시편 121편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으로 계셔서 나를 지키신다, 나의 영혼을 지키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의 조건과 환경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을 나를 지키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나를 지키시는 것 속에서 또 그것을 위해 어떤 것들 속에서 이제 보호하신다고 하는지 연결해서 얘기를 하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든 환난으로부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킨다는 것을 덧붙여 말합니다. 우리말에는 이게 면하게 하다, 환난에서 면하게 하다라는 이게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이제 그것은 덧붙여서 이제 의역한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지키신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또는 모든 악으로부터 지키신다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해서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신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우리가 우리말 번역대로 모든 환난을 면케한다는 것은 무조건 내가 처하는 환난을 없애주고 그런 것을 피하게 해주겠다라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문자만 딱 읽으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을 면케하니까 환난 같은 것을 나에게 닥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피하게 하겠다. 이렇게 모든 것 그런 환난을 다 피해주게 하는 것처럼 이게 이 구절을 이해하고 나름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다른 시편들 속에서 환난에서 구해달라는 내용이 많잖아요. 환난에서 나를 구해주시고 내가 이 환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서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나 신약성경에도 보면은 1세기 성도들이 환난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킨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과 모순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그러므로 여기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한다고 한 것은 환난을 겪지 않게 하겠다고 하거나 모든 환난에서 제외시켜주겠다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것, 나를 지키시는 것 속에서 모든 환난에서, 모든 악에서 보호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든 어떤 조건에 처하든 나를 지킨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환난보다도 우선 여기서 환난은 나를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설명할 부가적인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강조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어떤 조건에 처하는 그런 조건에서도 나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모든 환난,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키신다는 게 무엇을 말할까? 좀 더 구체적으로요. 일단 여기 모든 환난은 앞에서부터 말한 순례 여정 속에서 실족하게 하는 조건, 그런 위험 있는 조건이나 우리를 상하게 할 모든 삶의 조건, 곧 그늘이 없으면 안 되는 그 땡볕이 내리쬐는 것 같은 삶의 조건, 또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의 상함이 있는 조건 등을 다 포함해서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환난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환난으로 번역된 말은 그런 외적인 현실만 말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인은 앞에서 말한 것들을 종합하여 결론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여기서 앞에서 그런 것들을 말한 것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의미, 확장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환난으로 번역되었습니다만 더 근접한 말은 악이에요. 이 단은 악으로부터라는 말이 더 적절한 번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봐요. 이 환란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 말은 나쁜 일, 악, 해, 화, 재해, 재앙, 불행 뭐 이런 등등의 의미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에 연결해서 우리말 번역대로 환란으로 번역해도 어느 정도 의미를 전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여기서 앞에서 말한 것을 단순히 언급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계속 앞서서 말한 내용을 아우르면서 더한 내용을 이 말로 표현하여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죠. 결국 환란보다 더 많은 것을 담은 악으로부터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 이게 환란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시편 앞에 시편에서는 10편에서는 악으로 번역을 했어요.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 같은 영어 번역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의 이 환란을 그냥 거기서는 그냥 악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악에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악에서 보호하여 나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 성경은 악을 굉장히 폭넓게 말합니다. 물리적인 환경 속에서 보고 겪는 악으로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파괴성 있는 것들은 다 악입니다. 외형적인 악이에요. 여러분, 전쟁, 기근, 재난, 뭐, 사람을 살인, 죽이고, 막 이런 모든 거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내가 원치도 않는데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이 땅이 엉겅퀴를 내는 거 있잖아요. 사람을 해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 이런 것들은 다 악입니다. 물리적인 환경 속에서 있는 악이에요. 그렇게 물리적인 악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나오는 악으로부터, 성경은 그런 악들부터 다 얘기해요. 그런 악으로부터 성경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꿈틀대는 인간 안에 타락한 인간 안에서 꿈틀대는 악도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을 굉장히 많이 그런 것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말하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악한 자에 대해서 얘기해 악한 자 사탄에 대해서 또한 얘기합니다. 이런 폭넓은 내용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워낙 이 주님이 하신 기도를 막 주문처럼 쫙 얘기하다니까 이 악에서 구해 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잘 파악을 못 합니다. 근데 이 악에서 구해 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그 말한 헬라어의 단어가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악한 자로 번역이 돼요. 악한 자가 와서 이게 빼앗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악이 악한 자와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것을 언어적으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는 모든 악 속에는 우리들이 살면서 겪는 재난, 환난 그리고 악한 사람으로부터 사람에 의해서 겪는 상함, 더 나아가서 악한 자 곧 사단으로부터 있게 되는 사단으로부터 나오게 된 악에서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이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결론적으로 이게 이 악에서 이제 보호하시는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악을 대면하거든요. 어떤 경우도 악을 대면합니다. 겪을 수 있는 악들이 있는 거죠. 이 환경적인 재난, 뭐 환난. 그리고 악한 자들의 공격과 방해, 심지어 사단의 공격과 대적으로부터 대적들부터 우리가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 악에 직면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겪는 환란뿐만 아니라 사단에 의한 적극적인 대적과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보존되고 지켜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삶 속에서 확인하시나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에서 이제 제가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 속에는 지금까지 주로 말한, 1절부터 6절을 말하면서 주로 말한 내 밖으로부터 오는 악만이 아니라 환경적이고 물리적인 이 세상에서 겪는, 그러니까 결국 내 밖으로부터 오는 악만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부터 있게 되는 이 악입니다. 사단에까지 거기에 간섭도 하고 역사를 하겠습니다만 우리들의 마음에 꿈틀대는 악입니다. 우리는 이 악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폈던 내 밖으로부터 오는 악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충분히 많이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제가 이 뒷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 이 악이 어떤 그런 사람의 마음에서 꿈틀대는 거죠. 전도서 9장에서 전도자는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에 악이 가득한 것을 보고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도 당시 백성들에게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 해하기를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악이에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말하면 마음속에 서로 악을 꾀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씻어버려야 할, 씻어야 할 악을 갖고 그렇게 씻어야 할 악을 갖고 마음의 악을 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은 내 밖으로부터 오는 악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악도 있다는 것. 그런데 그 악은 모두 우리에게 파괴적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악 속에는 그런 안팎의 악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악에 대해서 말한 것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많이 읽죠. 로마서 1장에서도 인간에게서 나오는 악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에베소서 4장과 5장, 골로새 3장 등등에서 우리 안에 꿈틀대는 이 죄악된 충동과 욕정과 분노와 미움과 욕심과 탐욕 등 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라고 하면서 그 악한 생각에 해당하는 것들을 쭉 열거합니다. 그런 내용 중에 악독이라는 말도 포함돼. 이 악독은 여기 악과 같은 단어예요. 시편 141편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악으로 씨름하면서 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했지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것이 우리 안에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악한 일이나 또 악에 기우는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악한 생각을 품을 수도 있고 내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되갚으려고 하는 이 마음의 악이 꿈틀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악을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 세상적인 죄악에 물든 사람들과 어울려서 악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내 마음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지키신다라고 했을 때 그 말 속에는 우리 외부로부터 오는 악뿐만이 아닌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악을 같이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 안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악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지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이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큰 복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 이 복된 사실을 감지하지 못하고 별로 중요시 여기지도 않은 것입니다. 워낙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물질적인 기준에 의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환경적인 기준에서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 점점점 우리가 좀 이 경제적으로 나아지니까 교회로부터 떠나고 신앙생활을 젊은 세대들이 갈수록 신앙생활을 기피하는 거예요. 내가 뭐 즐기기 바쁘고 먹고 사는 게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밖에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한참 이렇게 막 그 핍박 있을 때 막 기독교가 융성했거든요. 근데 돈을 맛을 알고 나니까 저들도 교회가 팍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핍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이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이런 악으로부터의 보호와 지키심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것을 감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순례길을 가는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조건, 그 삶의 환경과 현실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쭉 만약에 그런 것에 주로 비중을 두고 1절부터 6절까지 언급을 했어요. 비중 있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앞선 내용을 들은 여러분들은 그런 악들로부터 외부적인 악으로부터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지키심의 전부로 아마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 시인이 앞선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을 말할 때 그는 그 이상을 말하고 싶어 했던 거죠. 성경은 또 전체에서 그런 내용도 내포하고 있고요. 바로 모든 악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악이라 이제 모든 악으로부터 지키신 것, 외부적인 악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온 악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우리 자신 안에, 자신에게 있어서는 더 어렵고 힘든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바로 그것에 함께 말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은 이 악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악. 특히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악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 내가 그래 내 안에는 그런 것들이 많아 정도가 아니라 그런 악으로부터 내가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 연결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만약 이런 것이 없다면 이런 보호가 없다면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악을 그부터 나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외부로부터는 악은 크게 관심을 갖고 그것으로부터의 보호와 지키심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상대적으로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악을 크게 개념치 않습니다. 더 파괴적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지키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악으로 기우는 것을 이겨내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의 반복 속에서 악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악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악으로 기울어서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는 것을 차단하여 지킨다는 거죠. 저는 종종 예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또 기도하는 중에 심지어 혼자 조용히 뭐 생각을 하거나 걷거나 하는 그럴 때 이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일어나요. 그것은 제 자신에서 일어나는 이 본성적인 욕구들이 그야말로 이 마음의 악이 예수 믿지 않는 상태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곧바로 뒤이어서 떠오르게 되는데 외면적인 관리 수준에서 그 사람들의 시선 수준에서 그 악을 드러내며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결론이 금방 내려져요.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지략과 간계한 꾀와 모든 수단과 능력을 발휘해서 저의 본성적인 욕구를 향해서 나아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량이 되면 역량이 되는 것만큼. 그래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악을 따라서 살았을 것이라는 대답을 쉽게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질문을 그런 질문들이 제 안에서 스스로 이렇게 떠오르고 문득문득 갖게 되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인데도 제 안에 죄의 욕구가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떠오른 것이죠. 제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심지어 목사인데도 제 안에서 이런 죄의 욕구가 꿈틀대는 것을 보거든요. 어떤 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 해도 제 안에 악한 생각들이 일어나고 마음의 악이 꿈틀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악으로 기울고 계속 그 악들로 채워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겠습니다만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큰 파괴와 상함을 경험합니다. 우리 자신이 더 상함을 입게 돼요. 결국 우리 자신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곧 우리 영혼이 죄에 사로잡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마냥 악으로 나아가 악으로 자신을 채운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 수 없어요. 최종 목적지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악에서 보호하여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눈으로 감지하는 것 이상 감지가 안 되는 너무 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악에서 보호하여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생명이 항상 그리고 끝까지 보존되어 지켜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 현 속에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좀 연결해서 생각할 하나의 이제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대상 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 야베스가요, 바로 이 복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한동안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뭐 야베스처럼 축복을 기대하고 그것을 구해라 라는 이런 설교와 책들이 막 붐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그게 막 한국 사람들, 우리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그렇게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좋아할까 할 때 제가 그 사람들의 설교나 그 책들의 내용 중에 대부분에게서 보는 것은 그 기도 내용 중에 이런 그 기도 내용이 이거잖아요. 야베스가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인기 좋았을까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 내용을 물질적인 축복 차원에서 이해하고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석한 거죠. 만약 그런 차원에서 야베스의 기도를 이해하고 나의 지역을, 나의 영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진짜 지역을 넓혀, 영역을 넓혀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와 아파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가져야 돼. 그래도 모자랄 거요. 그 기도 내용에 이어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서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한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이 다 허락했으면 영역을 다 넓히다 보면 이 아파트는 다 기독교인들만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격이 되는 거겠죠. 과연 하나님께서 그 이 야베스의 기도를 성경에 기록하여서 그것을 결국 교훈하기 위해서 응답하시고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그런 물질적인 차원에서 기도하라는 차원으로 우리에게 기록해서 남겨줬을까요? 만일 야베스의 기도를 그렇게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방인들이 기도한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도 이방인들도 다 그들이 가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절간에 가보면 무슨 뭐 바치는 거 있잖아요. 기와든 뭐든 봉헌이든 4월 초파일에 등불 하나 할 때도 거기다 소원을 다 빌지 않습니까? 다 써 있습니다. 사업 건강 잘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다 자기 영역 사업 영역 넓어지게 해달라는 것이고 근심 없게 해달라는 거 모든 거 다 성공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결국 이 내용이 그들의 기도와 무슨 차이가 있냐 말이에요. 이 기도가 야베스 기도가. 그것은 이 야베스 기도를 만약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냥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야베스의 기도가 남겨져 교훈으로 주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야베스의 기도가 이방 종교인들이 구한 것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건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을 구하고 받는 기도를 우리에게 말해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도가 이방 종교 수준의 기도가 아니고 소위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오히려 이방 종교인의 기도와 구별되는 기도라고 하는 어떤 사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환난으로 번역된 말, 곧 악으로부터의 보호를 그 또한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기도는 이방인들은 못합니다. 외부로부터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는 악을 이런 것까지 내포해서 악을 말할 때 이방인의 기도는 그런 기도 하지도 않아요. 이런 데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저 물질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근심 없이 살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 가장 근심거리인 환난, 결국 악으로부터, 가장 근심거리인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그게 이 사람의 근심거리였어요. 바로 주의 손으로 자신을 도우셔서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는 단순히 삶 속에서 겪는 물질적인 환난이 근심거리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은 이방인들도 생각하는 것이죠. 누구나 본능적으로. 아유, 환경이 어려우면 그게 근심거리죠. 예수 안 믿어도 인간이 본능적으로 다 갖는 거 아니잖아요.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근심거리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야베스 기도가 응답되고 성경이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내용으로 남겨진 것은 단순히 삶 속에서 어려움인 환란이 근심이 되어서 그런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구해라라고 말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가 악으로부터 벗어나서 근심이 없이 있게 해달라고 악으로부터 벗어나서 근심 없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구별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 욕심과 원함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를 이런 맥락에서 한 것입니다. 게다가 만일 그 악이 만일 자기 밖으로부터 오는 악만을 말했다면 그저 물질적인 환경과 삶의 조건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근심 없이 살게 해달라고 했다면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악으로부터라고 했을 때 이 악에는 이 사람이 이 기록상으로도 우리에게 교훈이 됐다고 했을 때는 뭐겠어요? 본문의 시인이 말하는 악을 똑같이 담고 있는 거죠. 밖으로뿐만 아니라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악으로부터도 보호해달라는 것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것이 근심거리로서 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 나로 악에서 벗어나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악뿐만 아니라 특히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이 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큰 문제였던 거죠. 근심거렸던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이 심했기 때문에 그것이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야베스는 우리는 야베스에게 그것이 근심거렸다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바로 자신 안에 꿈틀대는 악으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야말로 악으로 자신에게 이 악이 점점 채워지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한 것이죠. 그가 악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는 그가 한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에게 근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것으로 말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에게 근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악입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특히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그 악이 마음의 고통을 일으키고 깊은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 악에서 자유하게 해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악과 그것으로 인한 고통에서 자유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긍정하는 내용이에요. 기록의 계시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죠. 시인들이,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차원의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편 51편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악도 스스로 어떻게 할지 못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재난이 올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 스스로 다 이깁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악도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처럼 주의 손으로 주의 능으로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그가 이 기도에 앞서서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에 앞서서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한 것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적인 차원에서 지역이 넓어지는 것, 사업 확장, 집이나 땅이 넓어지고 부해지는 것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게 1차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삶의 영역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확장하여 드러내고 증거할 활동 영역이 넓어지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일이 물질적인 확장과 부요를 포함하여서 가질 수 있겠죠. 이 자기 영역을 넓혀달라는 것 속에. 그러나 주님이 이것을 긍정하면서 그 족보를 쭉 얘기하다가 족보한테 생뚱맞게 갑자기 탁 그 기도 하나 들어가거든요. 족보 얘기 쭉 꺼내다가. 이걸 왜 교훈으로 합니까? 이 사람 얘기가 나왔을 때 왜 이 사람의 이 기도를 거기에 이 사람의 삶도 있을 것이고 다른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왜 이 사람의 이 기도를 족보를 말한 뒤에 갑자기 중간에 넣어서 왜 기도를 이걸 성경에 남겨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까? 그런 내용인 거죠. 뭘 물질적인 어떤 것이 내포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확장하면서 드러내고 증가하는 활동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 1차적이에요. 악으로부터 벗어나 근심 없게 해달라는 기도에 연결해서 그 내용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눈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을 가진 사례를 이제 신약에서 말하자면은 사도 바울 같은 것을 보면 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시고 주님의 마음과 원하심과 그 뜻에 대해서 마음을 이렇게 확장됩니다. 뭐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막 살찐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에 자기 마음이 더 충만하게 열린 거죠. 그것으로 채워져서 삶과 사역의 영역이 넓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나 모든 걸 자기가 원하는 기준에 막 거기에만 일부만 딱 일치시켜가지고 그것만 얻고 그것만 잘 되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심과 그분의 은혜와 부요한 사랑과 이런 것들이 충만하게 자기에 채워졌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업과 일터와 내가 하는 삶의 이해, 인생의 이해가 달라지고 활동 영역이 달라져요. 그런 맥락인 거죠. 그런 것 속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물질적인 환경적인 이런 것들을 더하시고 넓혀주는 이런 일은 얼마든지 부가적으로 따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교훈으로서 남겼을 때는 1차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1차적 가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의미의 넓어짐을 연관해서 생각하면은 그런 넓어짐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악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다면 이게 그런 넓어짐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넓어짐과 연결된 겁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 그래서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연결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굉장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시인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순례길을 가는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이 엄연하게 있는 이 큰 사실, 굉장한 사실을 이렇게 약속된 사실이고 있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 곧 모든 악을 면하게 하신다. 곧 그 모든 악에서 보호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안팎의 그 어떤 악도 나를 사로잡아 무너지게 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나를 지키신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키십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을 자각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살면서 이 사실을 자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내용에서 주목할 것은 또 야베스나 이 다윗의 기도에서 주목할 것은 모두 외부로부터 오는 악뿐만 아니라 마음의 악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악을 거론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의 중요성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포함한 모든 악에서 보호하여 지키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지키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아, 그래 예수 믿으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계적으로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이 시인도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잖아요. 구하는 것 속에서 있는 거잖아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것 속에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속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또 믿음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외부로부터 오는 악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잖아요. 실제로 뭐가 환난이 겪고 힘들면 바로 그것 때문에 당장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악으로부터 인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이 부분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악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역을 넓혀주셔도 제대로 못 누리고 못 사는 자가 되지 않도록 구해야 되는 거죠. 다윗처럼 야베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져 악행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취약된 충동에 넘어지지 않도록 죄된 욕정과 음란함에 넘어지지 않도록 또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고 미워하고 적대감을 품고 속으로 꿍하면서 이렇게 속에 좋지 않은 불편한 그런 악들을 내 안에서 지니고 사랑 없는 모습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온갖 죄악된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 스스로는 그런 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그 모든 악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이 평안을 못 누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악에서 보호하여 지키십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적인 이해와 간구, 주를 붙듦이 없는 자에게는, 그것이 없는 자에게는 외부로부터는 악은 둘째치고 마음에 시르는 악에 점점 무뎌지게 돼요. 그 악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거죠.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다른 길이 없어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씻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정녕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징계하셔서라도 그 마음의 악을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실 겁니다. 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이 땅을 편안하게 살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의 영혼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구원까지. 본문은 하나님의 그런 지키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복되고 복된 일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에게 달라진 게 이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팎의 악으로 인해서 망하는 그런 인생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에게 완전히 달라진 게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주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지켜주시는 일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안팎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서 끝까지 최종 결론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삶에서 보셔야 합니다. 순례길에서 인생 내내 이 사실을 믿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악으로부터 힘들 때 그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와 감독자 되신 주님이 계셔. 이 인도자가 있어요. 구해야 되는 거죠. 내 밖으로부터는 악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는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걸 삶 속에서 확인하고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